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초기 교회의 모습들, 세상 속에서 칭찬받았던 교회, 그리고 부흥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의 한 면을 아주 정말 짧지만 굉장히 선명하게 소개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 2장은 읽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기도 하고 이런 교회의 모습을 모두가 꿈꾸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인데 처음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흥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제시한다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칭찬받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비결이 뭘까? 비결 그러면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아무튼 이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본문을 이렇게 한 절씩 한번 가만히 보면 36절을 보면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 꼭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이죠. 36절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살리셨다 이 이야기예요. 32절에도 보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즉 부흥하는 교회, 교회의 본질이 뭐냐 했을 때 복음이 있냐, 십자가가 있냐, 부활이 있느냐, 그리고 그 증인들이 모여있는 곳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없이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즐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36절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선포가 교회에 있느냐. 그랬더니 37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게 되어 있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 앞에 사람들의 반응의 첫 번째는 찔림이라는 것이죠. 아, 그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찔림이 있어요. 그리고 38절에 베드로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정확하게 가르쳐주죠.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그래서 회개를 가르쳐주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라. 이거죠. 그리고 그러면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다. 죄사함을 얻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39절에서 40절은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제한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와 너희 자녀와 여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먼데 사람, 전 세계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자녀 삼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복음에 초청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41절에 이런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했더니 한 세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됐어요. 하루에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라는 거죠. 구원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사람들, 복음의 초청에 반응했던 사람들, 회개하고 세례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2절부터는 보면 그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지속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를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고 사도들, 사도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즉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기적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같이 떡 떼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했어요. 여기까지만 봐도 당시의 교회 모습이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어떻게 구성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43절부터 47절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교회를 이뤘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삶을. 보니까 43절은 뭐였어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이 당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어떤 영향들, 그 로마 황제의 신적인 이야기, 그런 어떻게 보면 허구적인 이야기,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난무할 때였죠. 그런데 진짜 실질적으로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끔 표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놀라움도 있지만요, 두려움도 있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면 이 두려움의 역사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교회를 향하여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권위, 능력, 이런 것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4절에 보면 그 두려움과는 또 달리 이 세상에 있는 모습이 아주 평안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다 있는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눠주고 또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45절에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대요. 역사 속에 처음 있었던,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 공산주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공산주의 원리가 그러잖아요. 능력껏 생산, 필요에 따른 분배. 공산주의 사회 원리거든요. 근데 그게 유일하게 가능했었던 역사의 한 모습은 여기서만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에서만. 1848년에 공산당 혁명이 나가지고 난 게 아니고, 1917년에 러시아 혁명 이후에 러시아가 그러지 못했죠. 지금까지 그랬던 역사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여기만 있어요. 여기만. 그럼 이게 무슨 모습이냐. 이건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으로만 가능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입니다. 정확한 그림이에요. 이건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면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46절에는 또 뭘 했냐면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러니까 모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억지로 모인 게 아니라 성전에 가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하는 것이 좋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만나고 집에서 만나고 매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어요? 음식 같이 먹었어요. 막 모여서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먹었어요. 열심히 먹었어요. 열심히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47절에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온 세상 가운데서도 칭찬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질까? 그러면 거꾸로 가면 돼요. 46절, 45절, 43절, 44절 그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했더니 칭찬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더라.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거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원리는 진짜 쉽죠.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길게 뭐 설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부흥 세미나를 한다든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 이런 고민을 하나도 할 게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42절부터 47절까지만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해 볼 수가 있다면 이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정말 가능할까? 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는 복음이면, 하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삶으로 나타나는데 나눔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게 나눔이다, 나눔. 이 쭉 보면요,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잘 나누고 살았다 이 얘기거든요. 시간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복음도 나누고 그리고 나누고 사는 거예요. 성령 받고 은혜 받은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예, 일상에서의 나누는 삶이었어요. 누리는 삶이 아니라 소유의 삶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 그게 천국인 거죠. 하나님 이런 모형을 어디서 보여주시냐면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홍해 건너서 광야에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다 뭐 먹고 삽니까? 만나 먹고 살죠. 모세는 고기 먹고 백성들은 만나 먹고 이러고 안 살고 똑같이 만나 먹고 살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많이 먹고 살아요? 아니면 똑같이 먹고 살아요? 싸놓고 살아요? 그냥 못 싸놔요? 못 싸놓는다니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싸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썩어버렸어요. 그냥 똑같이 다. 그렇다고 뭐 누구는 나가서 걷고 누구는 나가서 안 걷고 이러질 않았어요. 모두가 다 나가서 걷었어요. 그랬는데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모두가 넉넉히 배부르게 먹고 살았다.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구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신약에서도 구원받은 교회 안에 공동체에 나타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모두가 다 똑같이 행복하게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사는 모습들. 오병이어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배고픈 사람들을 보고 먹이실 때도 보면 똑같이 먹이시죠. 똑같이 먹고 남았다. 배부르게 먹고 남았다. 누구는 생선 더 먹고 뭐 떡 먹고 그래서 삐지고 화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나눠서 골고루 먹었는데 남았다. 이게 천국에 대한 그림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어떤 건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어떤 것인가? 그럴 때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죠. 이 시대에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린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고 살아야 되냐면 주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막연하지가 않고 구체적으로 나의 나눔을 통하여 나도 평안하고 나누는 누군가도 평안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 기도의 소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이 발견되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는 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뭘 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도 은혜도 물질도 이렇게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보시면 이쁘지 않겠어요? 참 아름다울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나누는 교회. 풍족한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나눌 줄 아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아이 복된 아이 아니에요? 나눌 줄 아는 아이. 복된 아이죠. 귀한 아이죠.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복음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 참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예요. 제가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진작에 좀 알고 이런 은혜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나누는 것보단 참 받는 데 익숙하고 받기를 좋아하고 받아 누림이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늘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심 때문에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할 때가 많지 않았나 그 욕심으로 애들을 또 잡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늘 평안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나누는 삶 그럴 때는 그때부터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해서 못 나누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또 우리 옛말에 무슨 광해에서 이심 난다 그랬네. 쌀독에서 이심 난다 그랬네.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은혜 받으면 나눌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가난해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이제 어른들 온두라스 가실 때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초기에는 이렇게 뭐 과일도 나눠 뭐 음식도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동네마다 분위기가 좀 다른데 어느 동네는 나눠주면서 기분이 불쾌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도 이렇게 다 나눠주면 누가 받았는지 아는데 받고 나서 이렇게 숨기고 뺑 돌려서 줄을 또 서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쵸? 또 왔는데 내가 넌 받았는데 또 그렇다고 뭐 야단을 치기도 그렇고 주잔이 찝찝하고 그 우리의 선한 양심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래도 주지요. 근데 사랑의 마음으로 안 주게 돼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근데 어느 동네 애들은 받아서 동생이랑 이렇게 나눠 먹는 애 그리고 하나 더 달라고 그런데 자기가 먹을 게 아니라 여기 못 왔는데 뭐 자기 동생을 준다든지 뭐 언니를 준다든지 그래서 하나 더 달라고 아주 공식적으로 당당하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 무슨 말씀이냐면 없어도 욕심 부리는 애들이 있고 없어도 나눌 줄 아는 애들이 있는데 나눌 줄 아는 애들을 보면 기뻐요. 그 사탕 하나도. 근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나누고 싶어하는 삶의 모습 들을 보시면 기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좀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헌금이 많아서 막 쌓아놓고 재직회 때 막 이럴 때 우리 교회 은행에 잔고가 몇 백만 불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겠어요? 글쎄,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오히려 그런데 몇백만 불이 아니라 몇백만 불을 쓰고 지금은 거의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좋겠어요? 잘 써서 얼마 없는 게 더 은혜롭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은행의 잔고가 몇십만 불 있는 게 행복하시겠어요? 그거 나눠주고 얼마 없는데 그게 행복하시겠어요? 헷갈리죠? 갑자기. 교회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래도 될 것 같죠?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이래야지 아름답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계신 내 마음은 싸놔야 편하다면 그게 얼마나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좀 나눠주고 되는데 나는 안 나눠주면서 그런 잣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사실 되게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한번 그런 기도를 자꾸 해보세요. 지금은 하나님 내가 많이 나누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더 잘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 내가 은혜를 있길 소망합니다. 그게요 이렇게 맨정신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담임 목사가 막 핍박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여기도 보면 가능했던 게 복음을 받고 마음의 찔림도 받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됐을 때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돼서 정말 나누는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영역에도 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다면 참 아름다운 저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 아니고요. 이 진리를 따라서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정말 사도행전 2장에만 나오는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럴 수 있다. 너희 마음도 그럴 수 있다. 너희 안에도 이럴 수가 있다. 이럴 때 비로소 참 평화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뭔지를 알고, 자유는 누림이 아니라 나눌 때 자유롭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질 때 자유로워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자유로워요. 여러분, 그 자유를 정말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